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알레포 반군 장악 지역에서 민간인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작전이 오늘 다시 추진됩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버스와 구급차가 대기 중이지만 작전이 합의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분명치 않습니다. 이번 작전은 일단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소개한 뒤 이어 민간인들과 반군을 탈출시키는 일정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활동가들과 현지 의료진은 친정부군이 반군 장악 지역을 떠나려는 구급차에 발포해 적어도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대피작전은 연기되고 내전 양측은 러시아와 터키가 중재한 휴전 합의를 상대방이 위반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어제 전투 재개는 큰 충격이라며 시리아 정부와 동맹군이 민간인 지역에 폭격을 가한 것은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일본 서남부 야마구치현 나가토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국은 상호 적대 행위를 공식적으로 끝내기 위한 평화조약 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앞서 지난 5월 러시아 소치를 방문했을 당시 평화조약 협상과 관련해 오랜 교착 상태를 끝내는 방향으로 큰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방문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영유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지만 일본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립니다.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대러시아 제재 연장 여부와 난민 사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러시아와 관련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제재 연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갈등과 테러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제재 연장에 대한 추진 동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군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에 대공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미국의 한 연구단체가 밝혔습니다. 아시아 해양투명성기구 AMTI는 지난 수개월에 걸쳐 상업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인공섬들의 새로운 무기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MTI는 중국이 이미 지난 6월부터 장거리 활주로를 개설한 스프레틀리 군도 내 피어리 크로스와 미스치프 수비섬에 들어선 육각형 모양의 구조물 건설 과정을 추적해왔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피어리 크로스 섬을 촬영한 사진들에는 거의 표적 레이더로 추정되는 시설 등이 포함된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AMTI 관계자는 BOA에 이 같은 사진들은 중국이 군사적 갈등을 빚는 분쟁 도서들을 군사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미국 최대 정보기술 업체 최고 경영자들을 만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기업의 혁신을 일으키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인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경영인들에게 놀라운 혁신을 계속 이뤄줄 것을 당부하고 이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동에는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자를 비롯해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 대표, 정보기술업체 구글의 공동창업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업체 야후사에서 3년 전 회원 10억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유출 사고는 지난 2013년 8월 발생했으며 야후사가 지난 9월 발표했던 2014년 회원 5억 명 정보 유출 사건과는 별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생일, 보안 질의 응답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흔히 언어는 생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반영하고 시대상이 녹아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말은 오래전부터 내려져온 약속이기도 하지만 언제든 새롭게 쓰여질 수 있는 합의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세계 최고 권위의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사람들이 새롭게 많이 쓰는 신조어를 등재하곤 하는데요. 이번 최신판에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가리키는 브렉시트, 그리고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의 단골 사용자를 뜻하는 유튜버 등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 옥스퍼드 영어사전 편집자는요, 이 브렉시트나 유튜버 등의 단어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없을 만큼 이 현상을 정확히 설명하고 전 세계 언론에 오르내릴 만큼 세계적인 낱말이 됐다면서 선정 이유를 밝혔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단어들이 만들어져서 사전에 실리기까지 걸린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겁니다. 인터넷과 방송의 발달로 이제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단어와 생각을 공유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는데요. 살아 숨쉬는 언어, 다음에는 또 어떤 말이 생명력을 얻게 될까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하 2도 기록하고 있고요.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2월 16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 기록하겠네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신의주 영하 10도에서 영하 2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8도에서 0도, 함흥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팻 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모래 위에 쓴 편지라는 제목의 곡이죠. Love Letters in the Sand 함께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중국이 주변 여러 나라들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 미사일 방어 체계까지 포함한 중무장 군사 요새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문기관의 위성사진 판독 결과 드러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겠고요. 최근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사이에 무역전쟁이 가열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는데요. 실제로 이런 마찰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미국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10년 연장하는 법안을 승인했는데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됐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중국이 남중국해에 군사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고요?
네,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장거리 대공포를 비롯한 중무장 군사 요새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소 산하 아시아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는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핵심 지역인 스프레트 클리군도 일대에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 네 곳을 찍은 위성사진을 분석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중국이 이 해역에 군사시설을 짓고 있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이번에 확인된 장비들은 그동안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네, 이 중국이 남중국해에 설치한 군사시설 어떤 것들입니까?
먼저 미사일 방어 체계가 확인됐습니다. 이 시설은 미국을 비롯한 외부의 크루즈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어 장비로 보인다고 연구소 측은 분석했는데요. 미군이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 데 대해서 영내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줄곧 비난해온 중국 측의 주장과 다소 맞지 않는 그런 조처입니다. 중국이 또한 이 미사일 방어 체계 주변에 대규모 공군기지를 만드는 것도 위성사진에서 드러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타이완의 연합보는 전날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전투기 24대와 공중급유기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콘크리트 경납고를 건설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미사일 방어 체계와 주변의 공군기지, 그동안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죠.
예, 중국이 남중국해 핵심 지역을 군사 요새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8월에도 미국 언론들이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항공기 이착륙 시설을 만들고 있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당시에는 소규모 경납고들과 활주로만 확인됐었는데 이번에 위성사진에서 드러난 설비들 은 중국의 최신 공군 장비들을 대거 수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이 배치되는지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이번에 나온 위성 사진을 들여다보면요. 먼저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정예 장비인 H-6 폭격기와 Y-8 수송기, 그리고 이 항공기들이 연료 보충을 위해서 중국 본토를 오갈 필요가 없도록 H-6U 공중급유기가 동시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시설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마련됐습니다. 특별히 주목되는 부분은 KJ-200 공중조기경보기가 상시 머물 수 있는 설비가 확인된 겁니다. 이 공중조기경보기는 레이더를 몸체에 달아서 하늘에 떠서 주변의 이동물체를 탐색하도록 만든 항공기를 말하는데요. 이 조기경보기가 남중국해 중심 해역에 자리 잡게 되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이고 서남아시아 일대까지 모두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이 남중국해 군사시설 건설을 부인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측은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제도에서 군사기지화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해당 지역이 중국 영토이기 때문에 방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만 언급했습니다. 이후 이곳에서 군사시설이 건설 중인 내용이 알려질 때마다 중국은 국방부 성명을 통해서 방어적 조치를 취할 뿐이라고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4세대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훙치 26까지 배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중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주변 나라들과 함께 이 남중국해 주변 안정을 위한 조처를 꾸준히 진행해왔었죠.
네, 중국은 그동안 중국 대륙 남쪽과 베트남 동쪽 해안 그리고 필리핀 같은 섬나라들로 둘러싸인 남중국해의 90% 이상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인공섬을 만들어왔고요. 이 인공섬 위에다가 군사시설을 짓고 있는 것이 이번에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 측의 이런 움직임이 역내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보고 남중국해 주요 지점에 해군 전함을 파견해서 통행하게 하는 항행의 자유작전 등을 꾸준히 수행하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도 지난 7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들어설 미국의 새 행정부가 이 중국의 최근 이런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선거에서 승리해서 다음 달부터 미국 정부를 이끌게 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일요일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목조목 짚은 뒤에 남중국해에 대형 요새를 건설해서 주변 국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중국은 당장 이런 일들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한 중국 정부가 외교정책 대전제로 내세워서 그동안 미국이 존중해왔던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 차기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과 각국 사이에 무역 마찰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예, 중국 상무부가 오늘 관영인민일보를 통해서 중국산 합판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와 반보조금 조사 착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왕허진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은 인민일보 기고에서 중국산 합판 제품이 미국 내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나 위협을 주지 않는 것이 이미 판명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최근 움직임은 명백한 보호무역주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중국 상무부가 비판한 미국 정부의 조치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죠.
네,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중국산 합판이 중국 정부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생산돼서 지나치게 싼 가격에 미국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하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막대한 규모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예상되자 중국 당국이 이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예, 자, 이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요. 특정한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1달러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1달러로 수출하는 거다. 이렇게 중국 측이 주장해도요. 미국 정부가 조사해본 결과 적정한 시장 가격이 5달러라고 판정하면 그 차액만큼 세금을 부과해서 제품 가격을 올려받게 하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통제 경제하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국영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지나치게 싼 물건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시장에 나와서 다른 나라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최근 그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을 제소하는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중국이 2001년 12월 11일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제경제 체제하에 있었던 까닭에 15년 동안 국제무역질서 기준에 맞추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이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시한을 적용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 시한인 15년이 지났는데도 미국과 EU 또 일본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시장경제 국가 지위를 부여하는 데 반대하자 중국 측은 미국과 EU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습니다. 15년 동안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수출에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에 관련 조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게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자, 하지만 이런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네. 그 보복 차원 차원에서 특정 기업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한 일이 있다고요?
네. 미국의 유명한 신발 제조업체 나이키의 하청을 받아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타이완에 있는데요. 이 펑타이 그룹이라는 이 회사가 최근 중국 정부로부터 2억 3천만 위안, 미국 돈으로 3,300만 달러가 넘는 막대한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타이완 언론들이 오늘 일제히 전했습니다. 이 타이완 언론들은 이 회사가 다른 기업들의 하청도 받지만 주로 미국 기업들과 거래했다는 점을 들어서 최근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둘러싼 일종의 보복성 조치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매체들은 미국 상표 제품을 생산하는 타이완 기업에 가하는 압박이라는 이 업계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죠.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10년 연장하는 법안이 최종 확정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이달 초에 미국 상원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10년 동안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새벽 성명을 통해서 이 법안에 서명하지도 않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법안들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예, 자 이번 조치의 배경이 뭡니까?
예, 미국은 지난 1996년 이후 줄곧 이란의 핵 개발을 이유로 대이란 제재법을 시행 중인데요. 지난해 7월 이란은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독일을 포함한 주요 6개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핵 포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핵 협상 타결은 올해 초부터 본격 발효돼서 서방의 경제 제재가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 이란 핵 합의가 이란 측에 너무 많이 양보를 했기 때문에 전면 파기하거나 재협상 해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미국 상원은 이달 초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를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이란 제재 연장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새 정부의 정책 수립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법안이 그대로 확정되도록 한 것으로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이 분석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첨단 IT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혁신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는 소식, 또 미국 검색기업인 야후 고객 10억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첨단 산업 기업인들을 만났는데요. 이 소식부터 들어보죠.
네,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서 미국의 첨단 IT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IT 업계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IT 대표들이 얼굴을 맞대고 이 대화를 나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간담회에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미국 최대 IT 기업 대표들은 거의 다 참석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자동차 CEO, 또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 최고 경영자 래리 페이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 인텔의 이 브라이언 크루제니치 CEO 등이 참석했고요. 이 세계 최대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서는 이 마크 저커버거 CEO 대신에 최고 운영 책임자인 쉐릴 샌드버그 씨 등이 참석했는데요. 이 IT 업계에서는 드물게 일찍부터 이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해온 피터 틸 페이팔 창업자도 자리했습니다. 틸 씨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이 IT 업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날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혁신에 불을 붙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는데요. IT 업계가 지금 매우 잘하고 있다면서 이 놀라운 혁신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I want you to keep going with the incredible innovation. There's nobody like you. We're going to be there for you and
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세상에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없다면서 이 참석자들을 치켜세웠고요. 이 공식적인 명령 체계가 없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참모들이나 자신에게 직접 전화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석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앞서 IT 기업들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우려한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실제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미국 IT 업계 꽤 껄끄러운 관계였죠?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미국 첨단 IT 산업의 산실인 실리콘밸리의 대표들과 이 투자자 등 140여 명이 공식적으로 이 트럼프 후보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혁신을 만들어내는데 재앙 같은 존재라고 혹평하면서 트럼프 후보의 멕시코 이민자 비하 발언이나 이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 여성 비하 발언 등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네, 자 이런 반대나 우려에 대해서 이 트럼프 후보도 반격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가 소유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자신과 관련한 대선 관련 기사를 이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아마존의 독점 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지난해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이 테러 공격범의 손전화 잠금 해지를 거부한 애플의 쿡 CEO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네, 특히 IT 업계가 불만을 가졌던 부분이 이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자 관련 공약이었죠.
맞습니다. 이 IT 업계는 컴퓨터 관련 기술에 뛰어난 외국인 근로자 수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자들을 고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또 트럼프 후보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규정한 망 중립성을 약화하거나 온라인상에서의 언론의 자유를 막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네. 자, 이렇게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어제 간담회가 이뤄진 건데요. 간담회가 끝난 뒤에 이 IT 업계 대표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대부분 논평을 거부했는데요. 다만 온라인 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이 제프 베조스 CEO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베조스 CEO는 이날 간담회가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혁신을 정부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삼아야 한다는 정부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이를 통해 IT 분야뿐만이 아니라 농업과 기간산업, 제조업 등 미국 전역에서 모든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간담회에 동석했던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 지명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등에 관해 생산적인 논의가 오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트럼프 당선인과 IT 대표들 간의 간담회 소식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차기행정부 인선작업 소식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 트럼프 당선인이 닉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를 에너지 장관으로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자,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에너지 업계는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을 늘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핵무기 안전관리도 담당하는 곳인데 이 페리 전 주지사가 이 일에 적합한지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거고요. 또 페리 전 주지사가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이 회사 이사 가운데 하는 사람이란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는 최근에 논란이 됐던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을 주도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에너지 장관도 정해졌고요. 현재 15개 정부 부서 가운데 농무부와 보훈부 그리고 이제 내무부 장관 인선만을 남겨놓은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이 해병대 특수부대원 출신인 라이언 징키 연방 하원 의원이 이 내무부 장관으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미시간주 공화당 위원회 의장인 로나 롬니 맥대니얼 씨를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 의장으로 지명했는데요. 맥대니얼 씨는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맥대니얼 씨는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된 라인스프리버스 현 RNC 의장의 자리를 물려받게 됐는데요. 여성이 RNC 의장 자리에 오르는 건 40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이 통화정책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0.25%에서 0.5%대인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대로 상향 조정한다는 건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 2008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연준은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하자 0%에 가까운 제로금리를 유지해왔는데요. 지난해 12월에 0.25%포인트 한 차례 인상한 바 있습니다.
네, 사실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린 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데요. 다들 예상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니 옐런 연준 의장을 포함해서 연준 관계자들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해왔기 때문인데요. 옐런 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번 금리 인상 결정은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의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We expect the economy will continue to perform well, with the job market strengthening further and inflation rising.
옐런 의장은 고용 시장이 더욱 강화되고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2%에 근접하는 등 앞으로 미국 경제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추가로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미국 경제에 여전히 이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점차적인 속도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중앙은행은 경기가 위축되면 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돈을 풀고요. 반대로 경기가 과열된다 싶으면 금리를 올려서 돈을 걷어들이게 되는데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일반 미국인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에 더 높은 이자가 붙으니까 좀 더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릴 때는 손해인데요. 자동차나 집을 사면서 융자를 받을 때 이자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구입하면서 20만 달러 융자를 받는다면 한 달에 44달러 정도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인터넷 검색 업체 야후가 또다시 고객들의 신상 정보를 도난당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규모가 무려 10억 명입니다. 이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2013년에 야후 회원 10억 명의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고 야후 측이 어제 밝혔습니다. 회원 이름과 전화번호, 암호, 이메일 주소 등이 유출됐는데 은행이나 신용카드 정보 같은 금융정보는 다행히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자, 앞서 또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얼마 전에도 야후가 해킹당한 적이 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9월에 이 야후 측이 한 차례 해킹당한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2014년에 야후 시스템이 해킹당해서 이 회원 5억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이 2014년 사건을 조사하다가 이미 한 해 전에 이미 대규모 해킹이 또 한 차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야후 측은 2014년 해킹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 역시 외국 해커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야후 측은 이번 해킹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이용자 계정 보안을 강화하고 이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고객들에게 암호와 본인 확인을 위한 이 보안 관련 질문을 바꾸라고 촉구했습니다. 야후는 한 달 이용자 수가 10억 명에 달하는 미국의 인터넷 검색 업체인데요. 미국 통신기업 버라이즌의 인터넷 사업을 48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지난 여름에 합의를 했고요. 현재 이 인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 레논의 노래입니다. 이제 싸움을 끝내고 행복한 성탄과 새해를 맞이합시다 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해피 크리스마스 함께 감상해 보시죠. So this is Christmas.
What have you done? Another year over, and you won't just be gone. And so this is Christmas. I hope you had fun. The near and the dear ones, the old and the young.
A very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Let's hope it's a good one without any fear.
So strong, the rich and the poor ones, the road is so long, and so happy Christmas, for black and for white, for yellow and red ones, let's stop all.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새 정부의 외교 안보팀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외교와 안보를 책임지는 4대 핵심 요직 국무국방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중앙정보국 CIA 국장직이 과연 어떤 사람들로 채워졌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국무장관 내정자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CEO.
미국 내각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이자 미국 최고의 외교관이기도 한 국무장관으로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 경영자가 내정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틸러슨 CEO에 대해 단순한 기업 중역이 아니라 세계 수준급 협상가라면서 극찬했는데요.
To me, a great advantage is he knows many of the players.
틸러슨 CEO는 전 세계 많은 인사와 친분을 맺는데 바로 이런 점이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틸러슨 CEO는 1952년에 미국 최대의 셰일 석유 매장지인 텍사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텍사스주립 오스틴 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후 대학을 졸업한 해인 1975년 석유회사 엑손의 엔지니어로 입사했는데요. 이후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며 2006년 1월에 엑손모빌의 최고 경영자, CEO 자리에 올랐습니다. 틸러슨 CEO는 40년 넘게 한 직장에 몸담은 전문 경영인이자 오일맨, 즉 석유 전문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틸러슨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엑소모빌은 세계에서 가장 무역 규모가 큰 기업으로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석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틸러슨 CEO는 그동안 엑소모빌에 몸담으면서 수많은 거래를 성사시켰고 특히 러시아나 리비아, 이라크, 이란 등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나라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해왔습니다. 틸러슨 최고 경영자는 특히 2011년 러시아 최대의 국영회사인 로스테프트와 석유 개발과 생산과 관련한 협의를 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우정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틸러슨 CEO는 사업가로서 경영 능력이나 협상력은 인정받고 있지만 공직 경험이 없고 러시아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고요. 따라서 상원 인준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틸러슨 CEO는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훈련 기관인 보이스카우트 단원으로 활동하며 보이스카우트 최고 영예인 이글스카우트 대원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보이스카우트 전미 연맹 총재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국방장관 내정자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군 사령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의 별명은 매드독입니다. 매드독을 한국말로 직역하면 미친 개인데요. 매티스 내정자에게 이런 별명이 붙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Mad Dog. He is great. How do you compare to General Mattis?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매티스 내정자가 그 누구보다 뛰어난 참 군인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매드독이라는 별명은 매티스 내정자가 4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보여준 용맹성과 강직한 성품, 거침없는 화법 때문에 생겼습니다. 해병대 사성 장군 출신인 매티스 내정자는 1950년생으로 올해 66살입니다. 1969년에 해병대 입대하고 센트럴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 장교 과정을 마친 후 1972년에 소위로 임관했는데요. 해병대에서 잔뼈가 굵은 해병대의 살아있는 전술로 불립니다. 매티스 내정자는 미혼인데요. 자신은 해병대와 결혼했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매티스 내정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등에 참전하면서 혁혁한 무공을 세우며 진급을 거듭해 2010년에는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군 사령관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미국과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이란 정부와 핵 협상을 하기 원하는 오바마 행정부와 갈등을 겪었고 2013년에 퇴역했습니다. 매티스 내정자는 국방 관련 서적뿐 아니라 수천 권의 인문, 교양, 철학 서적을 독파한 독서가로 알려져 있고 아프간 여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탈레반을 남겨줘선 안 된다며 강경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일화가 많아서 동료나 선후배 군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령관이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국장 내정자 마이크 폼페오 연방 하원 의원.
It's been just for the record. It's two years. We have soldiers in the field. We had intelligence that wasn't getting to the right place to keep these young men and women safe so that we could make good policy decisions. It's been two years.
지난 11월 미 의회 하원 정보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마이크 폼페오 연방 하원 의원이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과 간부들을 신랄하게 질타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폼페오 의원을 중앙정보국 CIA 국장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하면서 폼페오 의원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 연방 하원 3선 의원인 폼페오 내정자는 1963년생입니다. 이탈리아계 이민자의 후손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났는데요. 1986년에 미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육군 기병대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그 뒤 하버드 법률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한때 변호사로도 활동해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접고 어머니 고향인 캔자스로 간 폼페오 내정자는 항공기 부품 업체를 설립해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2010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해 당선됐고 그 뒤 하원정보위원회와 벵가지 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공화당 지도부의 눈에 들었다는 후문입니다. 2014년에 CIA 고문 문제가 불거졌을 때 CIA의 구금과 신문은 합법적이라며 CIA 활동을 강력히 옹호했었고 평소 정부의 정보 수집과 첩보력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폼페오 내정자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과 이란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공화당 안에서도 초강경 보수파들의 모임인 티파티 소속이고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전미총기협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CIA 국장은 지금까지 대체로 정치적으로 중립 성향의 인물이 맡아왔는데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만약 폼페오 의원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자리에 오른다면 역대 가장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국장 가운데 한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 국장.
I think the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s failing. I think it's failing. I think our leadership role in the world.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더욱 강력한 지도력과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린 내정자는 당시 트럼프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에서 외교 안보 자문 역할을 하며 핵심 참모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매일 대통령에게 국제정세를 설명하고 언제 어느 때라도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통령에게 알리고 조언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로 플린 내정자의 발언은 향후 미국의 대외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1958년생인 플린 내정자는 미국 로드아일랜드 대학교에서 학사 장교 과정을 통해 1981년에 임관한 후 33년간 군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에서 정보 장교로 활동하면서 정보와 특수전 분야 전문가로 두각을 나타냈고 2012년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국방정보국 국장에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본인의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삼성 장군으로 전역했는데요. 국가정보국장으로서의 관리 능력과 국방정보국의 사명과 방향성에 대한 이견 등으로 지도부와 마찰을 빚다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물러나게 됐다는 후문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새 행정부의 외교 안보팀 내정자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icing on the cake. icing on the cake입니다. 오늘 let's find out what icing on the cake means. But first, we'll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You've been smiling all day. Did something good happen?
Yes, I got my graduate school acceptance letter today, and I will be starting this fall.
Wow, congratulations.
And on top of that, I got hired today for a summer job. Now that's icing on the cake. I can save some money before school starts.
That's definitely an icing on the cake. 제가 제이슨에게 You have been smiling all day. Did something good happen? 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Yes, I got my graduate school acceptance letter today, and I will be starting this fall. 나 오늘 대학원 입학 허가서 받았다. 이번 가을 학기부터 시작할 수 있대. 라고 하네요. 그러자 제가 Wow, congratulations! 라고 답했죠. 이어 제이슨이 And on top of that, I got hired today for a summer job. Now that's icing on the cake. 게다가 여름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생겼어. 이거야말로 금상첨화 아니고 뭐겠니? I can save some money before school starts. 학교 가기 전에 저축까지 할 수 있게 됐으니 말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의 표현. Icing on the cake.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You've been smiling all day. Did something good happen?
Yes, I got my graduate school acceptance letter today. And I will be starting this fall.
Wow, congratulations.
And on top of that, I got hired today for a summer job. Now that's icing on the cake. I can save some money before school starts.
That's definitely an icing on the cake. Today's phrase is icing. I-C-I-N-G. Icing on the cake. C-A-K-E, cake. Icing on the cake. If something is referred to an icing on the cake, it is an extra benefit that makes a good situation even better. 케이크 위에 바르는 크림 또는 설탕과 버터로 만들어진 장식을 icing, icing이라고 합니다. 케이크만 해도 맛있는데 거기다가 달콤한 icing까지 올려놓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말 그대로 비단 위에 예쁜 꽃을 더하는 격이죠. 이렇게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지는 걸 icing on the cake. icing on the cake이라고 합니다. Isn't it so nice to be in a good situation and then something better happens on top of that? Now that's icing on the cake.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예를 들어볼까요? I got a new job today. Plus, my parents bought me a new car. Now that's icing on the cake 라고 하면 오늘 새 직장을 구한 데다가 부모님께서 새 차까지 사주셨어. 이게 금상첨화 아니고 뭐겠니? 라는 뜻입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icing on the cake means, right? Then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You've been smiling all day. Did something good happen?
Yes, I got my graduate school acceptance letter today. And I will be starting this fall.
Wow, congratulations!
And on top of that, I got hired today for a summer job. Now that's icing on the cake. I can save some money before school starts.
That's definitely an icing on the cake. Let's review. Icing on the cake means to have a good situation and have something better happen on top of that. Icing on the cake. Icing on the cake.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스테이스 켄트가 부른 What a Wonderful World, 이 멋진 세상에서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see trees of green And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Thank you.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people pass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Cry. I watch them grow. They'll learn much more than I'll ever know.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5년 12월 15일 오늘 미국의 우주선 제미니 6호와 7호가 세계 최초로 우주공간에서 나란히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랑데브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은 두 우주선이 우주에서 결합하는 기술인 도킹이 이뤄지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이날 미국의 랑데브 성공은 미국이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소련을 앞서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주 탐험 분야에서 불꽃 튀는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1957년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를 쏘아올리는 데 성공하고 1961년에는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에 성공하는 등 우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소련에 뒤지지 않기 위해 우주 탐험 개발에 주력했고 그 노력의 결과로 마침내 1965년 오늘 랑데브에 성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뒤 미국은 세계 최초로 두 우주선을 결합하는 기술인 도킹에 성공하게 됩니다. 1966년 12월 15일 오늘 까맣고 둥그런 귀와 왕방울 같은 눈을 가진 귀여운 생쥐 미키마우스를 탄생시킨 미국 만화 영화의 아버지 월트 디즈니가 6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01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월트 디즈니는 어렸을 적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7살 때는 처음으로 자신이 그린 그림을 이웃에게 팔기도 했습니다. 디즈니는 이후 1928년 만화 영화에 음향을 넣은 최초의 유성 만화 영화 증기선 윌리를 제작했습니다. 사람을 흉내낸 깜찍한 생쥐 미키마우스가 처음 등장한 증기선 윌리는 개봉되자마자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로 인해 디즈니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이후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피노키오, 판타지아 등 수많은 만화 영화를 제작한 디즈니는 48개의 아카데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 만화 영화 산업을 이끌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웃음을 주었던 월트 디즈니. 그는 1966년 오늘 폐암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